자, 박하사탄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영화가 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챕터별로 짧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 언급하면서 영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녹음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각 챕터를 다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이왕 하는 김에 제가 또 워낙 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9년에서 1979년까지 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의 역순이죠. 그렇게 영화를 담고 있고 각 챕터별 사이마다 실제로 기차가 후진하는 거꾸로 가는 그런 기차 레일이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각 챕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챕터마다 기차가 나옵니다. 뭐 기차 소리든 기차 그림자든 아니면 기차 그냥 서 있는 것이든 기차가 꼭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조금 더 판타지스러운 그런 상상을 해보자면 마치 이 기차가 이 설경구 김용호라는 인물을 과거로 이끌어가는 어떤 인도자 역할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 너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나봐요. 애니메이션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기차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화에서는 기차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기차하고 어떤 느낌 다르잖아요. 우리 여행 갈 때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것하고 그냥 자동차 타고 여행 가는 것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특히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1999년부터 1979년까지 20년을 역순으로 가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요. 첫 번째, 1999년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바로 1979년으로 가서 그때부터는 시간순으로 챕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이 영화의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순전히 제 편의에 의한 그런 방식이죠.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 챕터 야유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1999년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가 시작한 직후죠. 그 금융위기가 시작된 그 직후인데 이 영화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데 어두컴컴한 화면에서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저 멀리서 빛이 점점 커지죠. 터널 끝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죠. 이 오프닝 곡인데 이 오프닝 곡하고 이 영화의 엔딩 곡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앞과 뒤가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이 영화는 끝나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여하튼지 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되는데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고 또 이런 오프닝 곡이 나오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처음 영화상에 보였을 때 모습은 기차 철교 밑에 누워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이 마지막 챕터에서 마지막 씬에 남자 주인공이 보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음악도 똑같고 남자 주인공의 어떤 그런 눈물 흘리는 모습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뭐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하시면 보시면 아 이 영화 정말 문학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챕터하고 마지막 챕터하고 쌍둥이 같은 느낌 들어요. 장소도 뭐 똑같은 걸로 보이고, 노래도 똑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 영화상에서. 오프닝 곡 말고요. 그 인물들이 나 어떻게 라는 곡을 부르죠. 그다음에 누운 채 눈물 흘리는 것도 똑같고. 이첫 번째 챕터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설경구 씨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 20년 만에 가리봉동 야간 학교 그 친구들끼리 학우끼리 이제 20년 만에 다시 뭉친 거죠. 그 자리에 찾아와서 깽판을 칩니다. 막.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위로받길 원하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장소에 있던 인물들은 당연하게도 이 남자 주인공이 왜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객들도 그 주변 인물들에게 동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친구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끝끝내 철기에 올라가서 뭐 한참 동안 뭐 쭈얼쭈얼대면서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울분을 토하는 거죠. 그게 무슨 대사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울분을 막 토합니다. 하구 중에 한 명만이 김형호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물을 뿐이죠. 사실 이게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긴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었던 이 인물은 결국 달려오는 기차를 맞이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영화는 딱 멈춥니다. 화면에 가서 멈추게 되죠. 근데 여기도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기차가 실제 기차라고 하죠. CG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그 철교에 기차 레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설경구 씨가 서 있는 그 레일로 온 기차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레일로 온 기차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각도도 약간 좀 삐뚤죠. 자세히 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나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 씨는 외치게 되고 제가 볼때 실제로 그 인물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그 기차가 거꾸로 달리는 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사흘 전, 그러니까 이첫 번째 챕터의 사흘 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저는 막바로 1979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 부제가 소풍이고요. 1979년 가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김영호! 내려와! 대체 왜 그래? 응? 내려와서 얘기 좀 해.
그지? 야!
1979년 가을에 소풍 온 곳은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가리봉동 야간 학교 학우들이 소풍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공장 근로자예요. 노동자입니다. 문소리 씨도 하루에 박하사탕을 1,000개씩 이렇게 그 포장지에 싼다 그러죠. 이 자리에서 설경구 씨와 문소리 씨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소리 씨는 자기 박하사탕을 주게 되고, 그리고 설경구 씨는 들꽃을 꺾어서 문소리 씨에게 주게 되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런 서로의 마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뭐 썸 타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준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확인하는 그런 더 순수한 시절인 거죠. 1979년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경우 씨가 끝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나중에 사진 찍으면서 다니고 싶어요. 사진기 하나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설경우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해요. 이 자리에 옛날에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온 거죠. 제 해석에 따르면 1999년도에 설경우 씨가 1979년으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자뷰, 기시감을 느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그 학우들이 나 어떻게 이 노래를 기타로 치면서 하게 되고, 이제 설경구 씨는 혼자서 천리 밑으로 와서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눈물에 이게 많은 어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저는 제가 따른 그런 시간여행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1999년도에 설경구가 1979년도에 이때로 가장 순수했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회가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눈물 흘리는 것이. 여하튼 간에 첫 번째 챕터, 1999년도의 챕터와 이 1979년도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챕터에서 남자 주인공의 눈물 흘리는 거, 그리고 나 어떻게 라는 음악, 그리고 엔딩곡과 오프닝곡이 똑같다는 것, 그리고 철교 밑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거죠. 위치하고 있는 거죠.
꽃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쁘죠?
네.
나중에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기 메고서요. 이런 이름 없는 꽃들 찍고 다니고 싶어요.
저 이거 드실래요?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저 공장에서 하루에 그거 1,000개씩 싸거든요.
전 박하사탕 되게 좋아해요.
정말요?
네.
왜요?
이상해요. 여기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번 와본 데 같아요. 저 철교랑 강이랑 다 낯익어요. 여긴 내가 너무나 잘하는 데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건요, 꿈에서 본 거래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영호 씨 그 꿈이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1980년 5월로 영화는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죠. 영화상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영화상에서는 시간 역순으로 되지만 저는 시간순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기 더 편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1980년 5월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소리 씨, 자신의 첫사랑과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한 몇 개월 흐른 거죠. 근데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쫄병으로 나와요. 이등병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대로 문소리 씨가 찾아와서 면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영화 그 챕터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동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광주로 가서 진압하는 거죠. 시민들을 진압하러 갈 때 거기서 이제 얼핏 지나가는 대사로 부대 마크를 떼라고 합니다. 어느 부대인지 확인이 안 되도록 부대 마크를 떼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수통에 담겨있던 박하사탕이 쏟아져서 군홧발에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박하사탕이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원래는 그 문소리 씨가 하루에 1000개씩 싸기 때문에 굉장히 지겹잖아요, 이 박하사탕이. 하지만 설경우 씨는 말했거든요. 나는 박하사탕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문소리 씨가 군대에 있는 설경구 씨에게, 설경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박하사탕을 넣어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설경구 씨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수통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정말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걸 먹으면 사라지니까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설경구 씨에게는. 여튼 제가 이제 그렇게 광주로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어느 밤에 시민을 제압하러 들어가죠. 시민들을. 설경구 씨가 거기서 총을 맞아요. 같은 군인의 오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목 쪽에 발목으로 사용되는데 총을 맞아서 피가 흐릅니다. 여기서 이제 발목 절개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차역 같은 데에서 홀로 남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기척이 나는 거죠. 사실 이때 군인들도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혹은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무서워하는 거죠. 이 시민들은 군인들을 무서워하고, 이 군인들은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경구 씨도 인기척이 난 데에 바짝 긴장하면서 총구리를 들이대죠. 그때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인기척이 난 대로 화면이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보여준 모습이 다름 아닌 문소리 씨가 거기 서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면서 희미한 웃음을 띠고 걸어오죠. 그러다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어느 여학생인 겁니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설경구 씨가 그 여학생을 또다시 오발 사고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설경구의 순수함이 깨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인 거죠.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순수함이 깨질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박하사탕이 순수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 윤수님이 이 문소리 씨가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보였던 모습은 문소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학생으로 바뀌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화면상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경구가 오발사고로 죽인 건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설경구의 순수함도 싸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꽤 중요한데, 이게 참 잔인하죠. 이창동 감독이 참 잔인합니다. 제가 밀양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물을 극단으로 몰아붙여요. 극단으로. 두분 시란 영화에서도 그 윤정희 씨가 맡은 그 할머니에게 극단의 선택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를 신고하게 만든 거죠. 굉장히 잔인한 감독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자, 이렇게 설경구 씨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순수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설경구 씨는 그 아픔을 괴로워하고 그 어떤 그 상실함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원래 나쁜 놈이야. 나는 원래 악한 녀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거야. 내 손으로 순수함을 없애고 사람 죽인 거야. 라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직업이 형사입니다. 문선우 씨가 그 다음 챕터인 1984년 가을이라는 챕터에서도 문선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형사인 설경구 씨를 만나서 내가 아는 영호 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손을 보니 알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영호 씨 손은 참 착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겉모습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순수한 김영호, 순수한 설경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그만큼 설경구가 스스로 위약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또 직업을 택한 것이죠. 1984년 이제 그 당시에 형사들은 이제 막 뭐 물고문 하고 막 그런 운동권 학생들 잡고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제가 기도로 나온 그 챕터에서는 1984년 가을인데 여기서 설경구 씨는 신참 형사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김여진 씨, 이제 앞으로 미래의 아내가 될 김여진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여진 씨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때의 모습이 나중에 김여진 씨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김여진 씨가 설경구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듯이 나중에 미래에 훗날에 김여진 씨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서 그 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는 것을 자동차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반복됩니다. 영화상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문학적으로. 여하튼지 간에 신참 형사인 설경구가 마침 이날에 또 처음으로 이제 고문을 하게 됩니다. 고문을 막 해요. 더 막 위약적으로 더 학생을 더 아프게 해서 막 하는 거죠. 고문을 막 하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놀라고 하다 보면은 대소변을 보거든요. 뭐 똥오줌이 막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설경구 씨가 피해자가 똥을 쌉니다. 그래서 그 똥이 설경구 씨 손에 묻어요. 근데 또 마침 그날 자신의 순수함을 상징하고 첫사랑인 문소리 씨가 자신을 찾아서 물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신이 첫 고문을 한 바로 그날에 그래서 자신의 손에 똥이 묻어있는데 문선희 씨는 또 마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손을 보니까 김영호이신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똥이 묻은 그 손인데 그 똥도 그냥 보통 똥이 아니라 정말로 나쁜 짓 고문을 해서 얻은 그 똥이 묻은 그 손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김영호 씨는 더 위약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의 딸로 보이는데 김여진 씨 허벅지하고 엉덩이를 그런 만지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문선희 씨한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 됐어. 너하고는 이제 어울릴 수 없어. 나를 떠나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선희 씨가 거기서 참 당황하면서도 그 당황함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진기를 꺼내서 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설경구 씨가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고 싶다라고 가장 순수했던 197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문소리 씨가. 그래서 5년 후에 그 사진기를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를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사진기를 사서 건네줍니다. 설경구 씨는 근데 그 사진기를 끝내 받지 못하고 문설 씨를 기차로 이렇게 배웅하면서 다시 사진기를 건네주게 되죠. 그걸 차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괴로워해서 그 식당 앞에 있는 공터를 자전거로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 장면 저는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모든 소음들이 하나씩 설경구 씨가 돌아가는 장소에 맞춰서 소음들이 바뀌게 되는데 참 이상적이었어요. 어떤 혼란스러운 인물의 심리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거기서도 이제 깽판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챕터에서도 다리를 절게 되는데 선물 받았던 사진기를 다시 문소리에게 건넨 후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완전히 이 이후에는 자신의 첫사랑하고는 끊긴 거죠. 윤수님이라는 순수함과는. 그래서 그때 바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기는 나중에 처음에 99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이게 1984년도 가을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조령조정 3회 실시한다.
네? 뭐?
진짜. 무대 촬영! 공기가 빠진 강제로 얼치들을 실시한다. 알았나? 대답이 뭐냐 이 개새끼들아! 뒤로 돌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는 시간대는 1987년입니다. 앞서 이제 윤수님 문소리와 완전히 헤어진 그 이후는 3년이 지났고 신참 형사에서 완전히 적응을 한 형사로 뭐 이 방면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형사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3년 만에. 그리고 김여진 씨하고 결혼을 해서 김여진 씨는 임신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 영화에서 보면은 그 임신한 김여진 씨가 밥 먹는 성경우 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신문 못 보게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김여진 씨가 한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설경우 씨가 어디 사라져서 자신이 애타게 찾는 그런 꿈을 꿨다. 불안한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화상에서는 바로 이전 챕터 1994년 챕터에서 제일 마지막 씬에서 나온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설경우 씨는 김여진 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인 문소리 씨를 떠나고 나서 이제 설경우 씨가 만나게 된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설경우 씨가 어느 여자와 잠자리를 갖게 되는가. 이것이 또한 좀 중요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설경구 씨가 문소리를 만나는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가. 이것으로 이 설경구 씨의 순수함의 어떤 척도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완전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여진 씨하고 하룻밤을 자고 임신까지 한 상태인 거죠. 어느 정도 순수함이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어느 목욕탕에서 어느 이제 운동권 학생을 잡아가서 또 물검을 하고 결국 자백을 받아냅니다. 군산에 또 다른 운동권 학생이 있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게 되죠. 그때 그 학생의 일기장에 써있던 것을 이제 묻습니다. 네가 일기장에 삶은 아름답다라고 썼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묻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데없는 그런 대사인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설경우 씨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삶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형사를 해서 물검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순수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술집에서 이제 회식을 했는데 미성년자 그 술집 아가씨를 보고서 너 미성년자지. 다시 이런 데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거지만 그런 행동을 한 뒤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경멸합니다. 손가락 욕을 하죠.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봤냐면 야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정의로운 척을 해 라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경멸 섞인 손가락 욕을 한 다음에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신의 이런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자백을 받은 지역 군산으로 직접 그 학생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느 술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서희 씨가 연기한 술집 아가씨와 하룻밤 보내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 술집 아가씨가 자신을 설경구의 첫사랑으로 생각해보고 한번 말을 해봐라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설경구 씨가 이제 순임 씨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 여자의 이름만 부릅니다. 그것만 불러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르고 자신이 너무 미안해지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뭐랄까 좀 한스러워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밖에 부르지 못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어지는 아 그게 참 이 장면이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요. 이 영화에서 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셨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목이 메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행복하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설경구 씨는 순수함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실제 문소리는 아니지만 윤수님은 아니지만 윤수님으로 투영한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죠. 그런데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여자 윤수님으로 투영한 그 여자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설경구는 다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보면은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직까지는 좀 선한 모습이 순수한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연기를 세밀하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자 종업원의 눈치를 힐끗 보면서 얘가 나한테 내 말발에 넘어오는가 안 넘어오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아주 오글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연기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윤수님 순임씨 순임씨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목이 메는 그런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저씨 안녕.
아저씨가 찾는 그분 이름이 뭐예요? 나를 봐요. 예?
순임이 윤순임.
그럼 이제부터 날 순임이라고 불러요. 진짜 순임 씨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 말해봐요. 말해봐요. 그토록 그리운 순임을 만났잖아요. 무슨 말을 하실래요? 해요. 어서요.
신임 씨.
네.
수님 씨.
네.
수님 씨.
네. 울지 말아요. 네? 울지 말아요. 나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난 당신이 행복해지기만 바랬는데 당신이 없는 나도 슬퍼요.
바로 이 챕터가 1987년입니다.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직선제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87년도 이 챕터를 끝으로 설경구는 어떤 그런 고문이라든가 뭐 형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순수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어떤 물욕, 성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시간대인 1994년 여름 챕터인 거죠. 영화상으로는 세 번째 챕터인 거고 부자가 삶은 아름답다 이거든요. 이 챕터에서 보인 이 설경구 부부의 모습은 아주 과감입니다. 아주 서로 그냥 맞바람을 패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여진 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남자 강사하고 바람피고 그리고 이 설경구 씨는 자기 회사의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격리 아가씨? 어떤 미쓰리라고 거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윤수님 이외에 여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제 순수함이 상실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뻔뻔한 모습의 여자입니다. 이 미쓰리라는 이 서정씨가 연기한 그 인물은 굉장히 뻔뻔해요. 그런 여자를 만나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설경구 씨, 이 김영우라는 인물이 그만큼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일기장에 썼던 그 피고문자, 그 피해자를 식당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봐요. 삶은 아름답다. 그렇죠. 라고 설경구 씨가 그 피해자한테 시큰둥하게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때는 정말로 삶은 아름답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뭐라고 하죠? 놀리고 싶어서 위협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는 더 이상 순수한 상태, 행복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집들이를 하게 됩니다. 이 설경구 부부가 거기서 아주 불편하고도 어색한 상황을 이 감독님이 또 만들어냅니다. 집들이신 바로 다음에 그 김여진 씨가 사라진 설경구 씨를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화상에서는 그 다음 챕터인 1987년도 임신한 김여진 씨가 불길한 꿈을 꿨던 그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환타지고 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좀 난데없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김여진 씨가 설경구 씨를 애타게 찾는 장면이 난데없이 나오는데 이 부부가 뭔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좀 불길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참 그럼 말씀 안 되는데 이때 1994년도에는 형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가구 뭐 판매업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대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두 번째 챕터인 1999년 그 죽기 바로 사흘 전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부제는 사진기인데요.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설경우 씨에게 어느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도 뭐 빚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설경우 씨는 경계하게 되죠. 이 누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묻자 그 남자가 나 수님이가 보내서 왔어요. 얘기 합니다. 설경구 씨는 윤수님이라는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애타게 그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었던 그 이름을 까먹을 정도로 이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그만큼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타락한 상태인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 권총을 사가지고 사람들도 죽이고 자기도 그 권총으로 죽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 윤수님이 남편이 왜 왔느냐? 설경구한테. 문소리가 많이 아파서 죽기 전에 문소리에게도 첫사랑인 거죠. 첫사랑인 설경구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암시가 되고 있죠. 설경구 씨는 그 문소리의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 가는 길에 예쁜 병에 드는 박카스탄 한 통을 사서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문소리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설경구 씨가 찾아온 그 날에는 이미 의식을 잃어서 설경구 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설경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오열을 터뜨리죠. 문소리 씨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무의식 중인데도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출을 감독이 보여줍니다. 더 슬픈 거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모두가 다 이렇게 황폐해진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영화상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는 박카스탄 그리고 윤수님 문소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후에 이 설경구의 삶이 바뀔까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죠. 병문안을 하고 그 병원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문소리 씨의 남편이 찾아와서 사진기를 건네줍니다. 설경구가 신참내기 형사일 때 윤수님이 선물해줬던 그러나 설경구가 그걸 거부하고 다시 돌려줬던 그 사진기였던 거죠. 그 사진기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소리는 실제로 그 사진기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 시간이 십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도 설경구는 그 박하사탕 문소리가 준 그 박하사탕을 군홧발에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시장바닥에서 박카스탕 하나 사가지고 건네줬던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설경구는 그 문소리의 모습 황폐해진 그 문소리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기를 딱 받고서 다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실인 거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자신의 순수를 상징했던 내 첫사랑 문소리가 윤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또 감독은 이 남자 주인공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수가 상실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소리가 완벽하게 상실되는 거죠. 순수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그 사진기를 내다 팝니다. 4만원에 그 돈으로 아주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빵을 막 먹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해를 터치게 됩니다. 그 사진기 안에 있던 그 필름을 꺼내서 보면서 정말 이게 한이 되지 않을까 한스러운 그런 감정인 거죠. 그 다음에 영화는 그 다음 시간대 그러니까 사흘 후죠. 그 영화상에서는 첫 챕터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를 남자 주인공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순수함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랬던 뭐랄까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느낌 물론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되지 못하고 뭐 어딘가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그것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 한켠에 좀 위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여자의 죽음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물론 아직 죽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 남자 주인공을 완전 절망하게 되고 첫 번째 챕터에서 철기에 올라서 기차를 맞으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또
왜 그래요?
오늘 새벽부터 의식이 없어졌대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네요.
그래도 얼굴 한번 봅시다.
여보, 김영호 씨 오셨어.
윤수님 씨, 오랜만이네요.
이거 기억나요? 박하사탕. 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수님 씨가 이거 보내줬죠? 편지 한 통 보낼 때마다 하나씩 넣어가지고요. 나 그거 지금까지 다 모으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고참들한테 혼났어요. 편지 이런 거 넣어보낸다고요. 보세요, 옛날 모양 그대로 있죠? 미안해요, 스님씨.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영화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첫 번째 챕터와 일곱 번째 챕터가 서로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왜 숨이 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앞과 뒤가,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렇게 이어서 통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문학적인 느낌도 들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영화의 감흥이 좀 사라지는 것 같네요. 오히려 좀 이렇게 감을 좀 북돋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녹음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 영화의 그 시간 역순으로 가는 그 영화의 맛을 그대로 옮기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화상에 나온 그 순서가 아니라 시간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깨달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일곱 개 챕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청취하셨나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안에는 이창동 감독의 모든 영화를 이제 뭐 오아시스하고 초록물고기만 남았는데 이 두 영화도 녹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영화 페이지 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자, 총평하면서 2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적으로 이창동이라는 사람과 설경구라는 배우를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그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이 영화는 말초적이고 대중적인 재미는 매우 적지만, 그리고 분량도 127분 2시간이 넘어가지만 이야기 자체의 재미가 매우 큰 영화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좋았고, 또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치들, 그리고 어떤 일종의 환타지 시간여행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영화를 보실 때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들, 윤수님, 박하사탕,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다리를 저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이 영화를 보시면 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서, 오늘 좀 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없게 녹음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녹음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느끼시면서 영화의 어떤 감흥을 더 느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영원한 숙제네요, 저에게. 그러네요. 뭐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블로그 트위터에도 제가 링크를 해놓았고 뭐 쥐약이나 팟빵 그쪽 댓글란에도 링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6월 4일까지 제가 이 설문조사 링크를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 많이 귀찮겠지만 그래도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재 5월 영화 페이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페이지 쪽에 여러분들이 5월달에 보신 영화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 요즘에 뭐 꼭 어벤져스 때문이 아니라 볼만한 그런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옛날 영화들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지난 방송 화장이라는 녹음 편을 들으시고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블로그 쪽에 댓글 남겨주신 거 먼저 읽어드리죠. 신세계님께서 마지막 씬에서 강신혜님이 덧없음을 느끼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아마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남자 주인공이 짓눌린 것들을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 시작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게 참 옳은 말씀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무의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은 감정인데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알려 주셔서 알게 됐는데 참 제가 몰랐던 그런 저의 버릇을 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녹음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했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녹음편 들으시고 뭐 제 방송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무슨 영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좋은 영화들 많이 개봉한다고 하는데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무슨 영화를 할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바카스탕을 녹음했는데 그러네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 유튜브 쪽에는 지금 올라가 있고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카스탕 영화 못 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지만 그 영화라도 한번 보시고 좋은 감정, 좋은 기분, 혹은 좋은 감흥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 보고 뭐 좋은 기분 들 일 없겠죠. 너무 이게 슬프더라고요. 감독이 너무 잔인해요. 생각할수록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은 너무 잔인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뭐 무슨 영화를 들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솔롱이다.
노래 하나 할게.
그래. 노래 하나 불러라.
그래, 내려놔. 나나나나나나나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잊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